로마서 12장 1절 한절 말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 The Best Gift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할 그 내용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마치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부분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1부 예배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이 있게 됐고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려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은 특별히 12장 2절과 함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구절 적어주세요 그러면 올해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한 2년을 설교를 했는데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서 전체의 뒷부분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를 학자들마다 이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누고 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지만 저는 그냥 단순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 12장부터 16장까지를 둘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크게 그냥 쉽게 얘기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부족함은 있지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런 제목을 써요. 여러분이 성경책에 낙서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보에다가 쓰셔도 돼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저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앞에 자막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되게 길지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 가면 이게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가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이게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의 모든 것이 앞에 문장과 혹은 앞에 동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부탁한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제발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데 오늘은 짧게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호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 호소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호소의 근거를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는 호소의 결과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형제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방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긴 이방인들이 주로 교인의 그 분포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까지 즉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특별히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이러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9장부터 시작해서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장 최종적인 초점이고 기초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소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똑같이 이방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1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야. 근데 그 영적 예배가 뭐예요? 너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호소의 내용은 확실하죠.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출신이 어딘지 상관없이 이민을 어떤 경로로 해서 왔든지 상관없이 가족이 어떤 배경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다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해요. 이게 호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고 그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들한테 호소하는 거야. 여기 자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고 있거든요. Mercies라고 하면서 복수를 써요. 자비하심들 때문에 이 말은 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과 이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과 다 달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생활 속의 방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생활 속의 방법이 제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묶어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 한 가지만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을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거든요. 앞에 아예 자막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자비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안 믿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내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 그것이 자비하심이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권한다라는 말은 호소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그 긴 시간에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긍휼하심이에요. 긍휼, 자비, mercy가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직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긍휼의 그늘 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또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비록 유대인이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지금 근거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로도 표현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저도 이번에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전공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이런 글을 써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그렇죠? 릴레이튼 토마스 얼킨스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 분이세요. 오래전 분인데 이분의 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종교는 은혜이고 윤리는 감사의 표시다라고 이 얼킨스가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지금 F.F. 브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 명사 카리스가 은혜와 감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 여기서 얼킨스가 했던 말을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이죠. 근데 그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윤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 표시를 하는 게 물론 감사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윤리를 지키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킨스는 이야기를 했고 F.F. 브루스는 그 말은 정말 잘 가르친 거다. 라고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한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은혜는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표시는 무엇이냐? 그것이 호소의 구성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호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호소한다. 그러면 그 호소의 내용에는 그 자기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나누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고 이 부분을 2부 예배 때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조금 나눠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냥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자라고 했어요. 다시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린다. 제물 그러면 어떤 행위가 생각이 나죠. 어떤 예식이 하나가 생각나죠. 그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앞에 자막 없었나요? 박정도님? 그 다음 없어. 예, 이렇게 나오자. 우리를 제사장적인 인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거울로 보고 하셔도 돼요. 거울로 이렇게 딱 보시면서, 아, 여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서 있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가십니다. 직장에 가는데 그 직장이 단순히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제가 선교지라고 그랬죠. 그 선교지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이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해피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유,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봉사 잘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일로 놓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날마다의 생활을 한순간 한순간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에 단순하게 교회 봉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생활 어느 곳에 가든지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짐승에게 점 없는 것, 흠 없는 것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눈 하나 없는 것, 다리 절뚝거리는 것, 부러진 것, 그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물론 못합니다, 우리들. 잘 못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여기 가서 찍히고 저기 가서 찍히고 못된 곳에 가고 못된 짓을 하고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호소이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삶을 영적 예배라고 묘사해 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온전한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라고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라고 번역을 한다면 어떤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만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거 갚는 것,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갚으실래요? 뭘로 갚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표시 하나를 주셨죠. 증거물을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를 다 잡아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영적 예배.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또 하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다 드린다고는 했는데 합리적으로 바른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가끔 신앙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그런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공예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Public worship인데, Public worship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Public worship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예,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첫 번째로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저 교회 가요. 그 말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그 컨트로버시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철학 사상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체는 무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육체는 단순히 무덤이 아니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의 병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집에서 살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돼요. 어떤 직업이든지 크리스천의 직업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든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게 크리스천의 직업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의 행위가 기독교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3장까지는 인간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있었어요. 몸을 통해서 죄 짓고, 입을 통해서 죄를 짓고, 손을 통해서 죄를 짓고, 온갖 저주와 악독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막 튀어져 나오는 것을 3장까지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병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걸어가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이고, 우리들의 입술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들의 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우리들의 팔은 힘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는 따뜻한 품안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은 겸손하고 우리들의 귀는 끈기 있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더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